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또 메시지, 그러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저주냐 복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장 전으로 넘겨서요.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예, 백성들이 묻기를 이 모든 큰 재앙으로 선포하심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 죄악이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묻거든 하고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예레미야 입에 주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고 섬겼고 또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뭔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막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봐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로 지워지지 않을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왜요? 그 마음에 죄가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제단 뿔에 새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단 뿔, 번제단 제단 뿔도 있고 그 다음에 향단 제단 뿔도 있습니다. 어떤 뿔이든지 그 제단 뿔은 용서를 상징하는 뿌리였습니다. 예, 특히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 제단 뿔입니다. 자, 레위기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른다는 것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다의 죄를 제단 뿔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그 마음에 죄를 새기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제단 뿔에 이 죄를 새겼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 제단 뿔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제단 뿔에 바르기만 하면 돼라고 악용하고 있다는, 그것이 제단 뿔에 죄를 새기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회개하면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분명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마음 놓고 죄 짓고 이렇게 회개하면 돼? 이것은 죄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재단불에 새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재단불에 새겼는데 그것도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겼다라고 했어요. 지워질 수 없는 그것으로 세웠다라고 새겼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에베고 제 다음 세대 자녀들인데 이 예배가 일단 무너졌잖아요. 제단 뿔에 그 용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제단 뿔이 오히려 죄가 새겨지는 그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인데 다음 세대 그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역시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다. 이 푸른 나무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시작. 예,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푸른 나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나무를 말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산나무 같은 그런 나무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 이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용서받아야 될 제단 뿔에 죄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까 16장 10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진노하느냐 우리 죄가 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봐라 너희 죄가 어떤가 네 마음에 새겨졌지 그리고 용서받아들 제단 뿔에 새겨졌지 않느냐 그것도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거기다 새기지 않았느냐 네 자녀들을 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녀들이 우상 아래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 3절 4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할 것이다.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던 거예요. 잡혀가게 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할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그러나 기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 또 이 용서받아야 될 그 십자가 그 은혜에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악용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 눈물을 흘리는 그 인생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더는 말씀이 들리기 전에 거짓 예배의 관행을 바로잡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 3대 동일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도 바르게 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에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평생에 기억될 어느 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즘 수련회가 전에 수련회처럼 막 뜨겁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한 수련회들 아닙니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들이 3대 동일 신앙을 갖고 또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세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전과 또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뭔가 자신의 인생의 그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전에는 그 수련회 때 그 변화받아 그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그때의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6절, 7절, 8절, 5절부터 그다음에 8절까지 분명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을 먼저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 가운데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삶이 그만큼 힘들고 팍팍해질 것이다.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점점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대 동일 신앙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비슷한 말씀을 시편 1편 3절에서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된 그 말씀의 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도 마찬가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곧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삶이 사막과 같을 것이라 완전히 분명히 대조를 이루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거기 두 곳에서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 여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뭘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말씀을 보게 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부패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말했어요.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흘러가는 이 세대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열길 물길을 몰라도 알아도 한길 사람씩 모른다 했는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자 11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메추리 새 같은 꽁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알이라고 생각은 그냥 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도 품고 또 남의 새 알도 품습니다. 그런데 남의 새 알은 품었다가 어느 정도 깨어나면은 이건 그냥 자기 품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내 것이 되지 않냐고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로 행하는 그 모든 것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헛수고만 할 뿐이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삶, 불의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예,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음행을 행하는 영적 음행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기도가 12절에서 18절에 쭉 나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서 보십시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아직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죄를 새기고 그 용서의 십자가의 죄를 새기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영적 심폐 소생술이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